예, 5월 1일, 5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또 이제 계속 살펴갈 텐데요. 지난주 창조인과 진화인과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처음을 살폈는데, 오늘 계속해서 또 같은 주제로, 창조인과 진화인과 계속 연결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간 이 성경 창세기의 그첫 주제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게 창조인지 진화인지라는 제목으로 진화론이 이제 주장하는 여러 가지 가설들 그리고 이제 물리학적 차원에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제 적혀진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의 창조자로서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땅에서의 그 역사를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창조의 증거를 찾는 것보다는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런 가설들을 살펴봄으로써 과학을 도구로 추정하는 그 진화 가설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적고 보여주는 창조가 뭐 창조에 대한 어떤 논문을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 성경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또 과학과 자연 법칙을 보아도 이게 성경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전부 다 가설뿐이고 160년의 시간 동안 그 가설이 실험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실패했을 뿐인데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가설의 잘못된 실체를 바르게 알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시작을 찾아가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거짓된 그 주장만을 고집하며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본문만 조금 읽고 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과학과 역사를 이 성경 본문의 근거를 따라 바르게 살피고 연구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과학과 역사를 살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말과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분명한 믿음과 또 세상이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조인과 진화인과 이두 번째 주제로 이번에는 이제 화석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화석에 대한 증거를 살피려면 먼저 이제 진화 가설이 주장하는 인류 진화의 그 출현, 인류의 출현과 또 가르치는 진화의 순서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미 뭐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때 상당히 골치 아팠을 때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바르게 알아둬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화의 과정을 주장하는 그 인류의 출현과 진화에 대해서 저들이 말하는 중요한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이제 400만 년 전에 나왔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보통 남방원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현생 인류와는 그 모습이 다르지만, 이제 이때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족 보행이 가능했고, 그래서 두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뭐, 인간 문명의 첫 시작, 어떤 진화의, 인간으로의 변화의 어떤 어떤 존재, 근거로 보는 존재죠. 송곳니가 원숭이와는 다르게 작고 덜 날카롭기 때문에 원숭이에 가까운 인간, 그러니까 유인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둘째는 180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 뭐 고추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간으로 18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아시아, 시베리아,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서 생존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타재석기라고 그러죠. 뗀석기로 만모스 같은 큰 짐승을 사냥하거나 가죽을 벗기고 살점을 잘라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고기를 불로 익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인류와 더 가깝게 진화된 그런 존재다라고 정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20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보통 슬기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가 있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이제 현생 인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진화된 종으로 분류하기로 한 존재입니다. 자, 이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았고, 또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약 3-4만 년 전에 있었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에 대해서 생물학이나 고인류학에서 사용하는 학명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하위 단위로 동일한 종에서 더 세분화 구별하는 건데 약 4-5만 년 전에 출현을 해서 후기 구석기 문화를 발달시킨 존재들이다라고 이제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도 몇 년 전에 이 독일과 모로코 공동연구팀이 북서부 아프리카의 그 모로코한 유적지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두개골, 이빨, 아래 턱뼈 등을 발견을 했는데 그 화석들의 연대를 분석한 결과 약 30만 년 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이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보고가 되면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호모 사피엔스 화석이 그 에티오피아 오모키비시라는 데서 발견된 약 19만 5천 년 전 것이었는데 이전에 이거로 인해서 한 30만 년 전으로 더 이제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경우는 특히 이제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도구를 사용했던 것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에렉투스 이 사이에 호모 하빌리스라고 이렇게 추정한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화석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 뼈의 일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한다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발표들을 이런 네이처와 같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유명한 과학 저널에 올리죠. 진화가설에서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항상 그 가설이 그래서 수정되고 보강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정되고 또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발견에 의해서 그동안 배운 것과는 달리 우리가 배웠던 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이 뼈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습니까? 아마도 중고등학교 이 교과 과정에서 배우면서 낯익은 것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1974년 미국의 그 인류학자였던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박사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한 고대 인류로 추정되는 뼈들입니다. 자, 이 뼈는 저들이 조사 결과 어떻게 결정이 나냐? 320만 년 전 직립보행을 한 최초의 여성 인류 화석이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이 화석을 발견한 날 밤 캠프에 있던 이 라디오에서 뭐 비틀즈의 유명한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흘러나와서 그 이름을 루시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인류 최초에 발견된 어떤 조상 같은 그런 것이죠. 이런 뼈에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사람을 닮은 유인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참 놀랍고 놀라운 상상력의 힘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전에는 보통 신체의 한 부분만을 발견되는 게 그게 일수였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뼈는 이제 전체 골격의 약 40%에 해당하는 만큼 한 장소에서 쉬운 두 점이 이제 발견이 돼서 아주 획기적으로 진화를 증명할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저 정도 뼈라면 이제 좌우 대칭을 통해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되냐? 키는 한 1에서 1.2m, 몸무게는 20에서 25kg, 뇌 용량은 한 400cc. 그리고 이제 덜 발달된 이빨을 가진 오늘날 우리 인류 진화로 진화하기 바로 이전의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류로의 어떤 이 진화의 어떤 그 첫 시발점과 같은 존재로 자신들이 규정한 그 유인원의 증거, 그러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고리를 찾고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고리다라는 결론을 진 거죠.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진화의 중요한 단계인 이 두발 보행의 이제 증거로서 발견된 넓적다리 뼈의 각도나 척추 굴곡, 뭐 두개골의 위치, 또 엄지발가락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거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인류의 진화의 증거다라는 논리를 만든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을 발표할 때 이들이 보여준 이 루시의 무릎뼈가 이 뼈들이 발견된 곳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서 그것도 1년 뒤에 발견된 것이다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억지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처음 루시에 대해서 발표할 그때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야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또한 2000년에는 이 네이처지에 이 루시가 이족 보행이 아니라 원숭이처럼 네발 보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들이 발표할 때 루시가 인간처럼 완전히 두발 보행을 한다. 그게 아니라 네발 보행도 병행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걸 빼먹고 그냥 이족 보행인 것처럼 확대 발표를 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오래된 뼈가 발견이 되면 이미 이제 자신들이 상상을 동원해 만들어 놓은 그 이 가설의 틀에 이제 맞추어서 바로 이게 이제 진화를 증거하는 그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잃어버린 고리가 되는 화석으로 추정되는 거는 정말 인류학자들을 아주 미치게 만드는 그런 단어거든요. 아주 고대하고 간절히 그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슷하기만 해도 과학에 이제 끼어 맞추는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자기들이 발견하고 했던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서 누구라도 뭐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고 수긍이 가능한 그런 상상과 그런 어떤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를 다 미리 이제 맞추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해도 결국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그런 또 질문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궁색한 변명을 하거나 과학을 빙자한 과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화면으로 보는 대부분의 이런 이 사진들은요, 실제가 아니라 근거를 알 수 없는 뼈 그 한두 개를 모아서 또는 뭐 더 많은 뼈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것을 모아서 그 뼈만 가지고 자신들의 상상과 기대를 통해서 만들어 온 그 틀에 맞춰서 진화가 사실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사실 놀라운 창작품들인 거죠. 이럴 것이다. 이래야만 한다고 하는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는 이 루시의 뼈는 좀 많이 발견된 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증거들의 많은 경우가 뭐 두개골 조금, 뭐 또는 턱뼈 일부, 또는 이빨 몇 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완성된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완벽한 형태의 그 중간 변이 화석이 발견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찾고 있는 건데, 이 루시 이후에 1984년에는 골격의 90%가 있는 뼈를 발견해서 이게 이제 150만 년 전 화석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1992년 이 아프리카에서 440만 년 전 화석이라고 결정지은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이런 화석을 발견을 해서 그러니까 화석을 발견하고 이런 이름을 붙인 거죠. 성인 여성 아르디라는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복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는요. 이것 때문에 10대 과학 성과 중 최고의 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 가설이 성립된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는 작업들이 뭐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자기들끼리 그것들을 상주고 칭찬하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견이 있을 때마다 이 찰스 다윈의 이 주장처럼 진화의 그 중간 고리를 증명하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발표하는 것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발견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자료들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건 다 빼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만은 골라서 과학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쪽을 다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지구 어느 곳에서 그 어떤 것을 발견하든지 자신들이 이미 짜놓은 그 진화가설의 틀에 원래는 하나님이 태초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수많은 창조물들을 특히 뭐 공룡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겠죠. 뼈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입맛에 이제 가져다 맞추는 거예요.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뭐 수백만 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들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본 결과 나는 이랬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결국은 발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과학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학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잘못된 진화가설의 그 틀에 억지로 깨어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신들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다만 과학적 실험과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가지고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믿는 바대로 상상을 통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세워가고 그 가설을 또 믿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석의 완전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건 어디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지구 자연 그 어떤 곳 땅속 그 어떤 곳도 아니라 저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 결과, 그러니까 제작한 진화가설 책들 속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몇 년 전에는 영국 BBC 방송에서 1994년에 또 발견했던 리틀 풋이라고 이름 붙인 루시보다 더 앞선 367만 년 전에 살았던 화석을 20년 이상 발굴하고 복원 작업을 해서 끈기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개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고리를 학수고대하는 진화론자들에게는 너무 귀중한 자료고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어떤 증거라고 볼지 모르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 결국 그들이 해왔던 이런 행태를 보면 저들이 20년 동안 이거를 발굴하고 복원을 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스토리와 그 상상을 만들었을까. 정말 개인적으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진화론이 주장하는 인류 진화 단계에서 약 180년 전 인간의 조상으로 이제 호모 에렉투스로 분류되는 그런 종류는 자바인, 베이징원인, 하이델베르그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약 30만 년 전으로 이제 고쳐지게 될 호모 사피엔스로는 네안데르탈인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3, 4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보는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크로마뇽인, 그리말디인, 상동인 등이 있습니다. 이 화석들이 발견된 것을 지도로 보면 이제 화면과 같죠. 자, 이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였던 이 크로마뇽인은 백인의 조상이었다. 또 그리말디인은 뭐 흑인의 조상이다. 뭐 상동인은 황색인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론자들도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진화의 증거로 말하는 이 대표적인 화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에 속하는 이제 첫 번째 자바인 같은 경우 이거는 1981년 네덜란드의 외과 의사였고 진화론자였던 듀보아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석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트리닐 지방의 솔로강 언덕에서 부서진 두개골의 파편 조각 그리고 두 개의 어금니를 발견을 했고 약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에 두개골의 파편을 발견한 곳에서부터 15km 떨어진 곳에서 넓적다리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를 통해 볼 때 이 발견된 두개골은 이마가 좀 낮았고 경사가 졌다는 거고 눈두덩이가 두터웠다는 거예요. 또 뇌의 용적은 900cc 정도로 판단되죠. 아까 루시 같은 경우 400cc라고 그랬는데 뇌가 커진 거예요. 그것들은 더 이상 이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인류 진화를 증명할 잃어버린 고리다라는 식으로 또 확정을 한 거죠. 단정을 한 거죠. 그리고 1895년 독일의 라이덴에서 열린 그 국제동물학회에서 이 화석이 인류의 진화를 증명하는 잃어버린 고리와 같은 그런 증거로 자바인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발견된 몇 개의 뼈를 가지고 50만 년 된 직립 원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1906년도에 이 듀보아가 자바인을 발견했다고 했던 그 동일한 장소를 지하 12m까지 파내려가면서 총 만 입방야드의 흙을 채로 쳐가면서 새로 추가될 만한 그 화석 발굴을 시도했는데요. 이 말하는 자바인의 뼈는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30년에도 그랬고 1953년, 1961년에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 두부아가 발견한 이 자바인의 화석은 봤더니 인간의 뼈와 원숭이의 뼈 일부를 이 합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인류의 진화의 어떤 결정적 증거라고 배워온 이 자바인이라는 게 진화를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큰 그 비양심적인 이 진화론자들의 거짓이었고 조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그냥 소망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자바인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북경원인, 베이징원인 같은 경우는요. 중국 북경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1921년에 치아 두 개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베이징원인이다 그렇게 명명을 했다가 나중에 1929년에 완전한 두개골을 발견하면서 자바원인보다 약간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인류기원과 이 진화의 비밀을 풀어줄 아주 귀중한 열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1936년에 출토된 또 다른 세계의 북경원인이 화석 그리고 다량의 석기 유물들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태평양전쟁 그 발발 직후에 화석과 유물을 보관하던 금고를 열어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 작업을 후원하던 록펠러 재단 측에서 미리 안전한 곳을 수송하려다가 무슨 연유로 분실하지 않았을까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까지 이게 어디 있는지 그냥 미궁 속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면 왜 없어졌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는데 추론하건대 이제 지금 보니까 과학기술이 점점 굉장히 속도를 빨리 하며 발전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세로 가면 아마도 거짓말이 탄로날 것 같으니까 소문 안 내고 그냥 조용히 처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그인입니다. 이건 1907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근교 마우에르 채석장에서 고등학교 교사였던 오토 쉐텐자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굳고 튼튼한 아래턱이 처음 발견됨으로써 알려졌습니다. 굵고 큰 턱에 비해서 이빨은 가늘고 현대인처럼 32개의 이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턱 하나로 이런 종류의 유인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처음에는 현대적인 이빨을 근거로 그래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라고 아예 따로 명명을 하고 오래전 유인원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가 후에 호모 에렉투스와 비슷한 연대 것이고 유사한 특징이 지녔다 그래서 그냥 호모 에렉투스로 포함을 시켜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4월 12일자 지난주에 이제 올 초에 지난달에 보면 12일자 그 신문 보도에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200년간의 기후 분석을 했다는데 거기서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이 바로 아프리카 후기 호모 하이델베르크겐시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인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거예요? 같은 진화론자들끼리도 서로 분류하는 방법이 다르고 증명도 되지 않은 다윈의 진화 가설을 기초로 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유출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든 자신들이 발표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동조를 얻으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고 자신들은 돈방석에 앉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낸 학비나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해서 꾸준히 자기가 믿고 싶은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신앙을 증명하는 진화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뭐 하이델베르그인 뭐 지금도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떤 자료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인류의 직계조상으로 분류되는 호모사피엔스에는 뭐가 있냐면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와 또 다른 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뭐 섞였다고도 하고 그러니까 다 주장들이 달라요. 계속 번복되고 있는데 1856년에 이 독일의 이 뒤셀도르프에서 사람하고 원숭이의 중간 존재로 현생 인류에 매우 가까워 보이는 그런 존재가 불과 20만 년 전에 독일에 살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된 화석은 네안데르탄인 1 이렇게 1로 불렀는데 이게 두개골 상부 그리고 두 개의 대퇴부뼈 그리고 오른팔 뼈 세 개, 왼팔 뼈 두 개, 그 왼쪽 장골의 일부, 그리고 어깨 뼈 일부, 몇 개의 갈비뼈가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 이것을 발굴한 사람은 이런 뼈가 그냥 곰의 일부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는데, 이런 뼈가 이제 과학자들에게 넘어가니까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창조물로 탄생이 된 거죠. 터무니없이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여전히 어떤 미리 정해놓은 저들의 틀, 그 생각 안에서 그 결과를 그려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도 아니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하는 전제 아래 계속해서 이제 현재 우리 인류와 비교를 해서 유인으로부터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명도 되지 않은 그 가설을 과학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충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네안데르탈인도 현재 그 현생 인류와 연관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로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증거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거로 분류된 이제 화석들인데, 일단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왜 호모 사피엔스가 또 사피엔스 더 붙었느냐? 그거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종의 더 이제 세부된 종이라는 거, 아종을 말하는 건데, 아종이라는 게 생물 분류학상 종의 하위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종인데 서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으로, 예를 들어서 인류의 종은 호모 사피엔스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네안데르탈인으로 이제 분류가 하나 내려가고 또 하나는 지금 현생 인류의 이런 모습으로 내려가는 두 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학명을 뭐라고 그랬냐면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렇게 분류를 하고, 현생 우리 인류와 같은 이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인류라는 거죠. 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과거에 함께 병존하며 살았다, 이런 식의 주장도 하고 있고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그건 말고도 현재 오세아니아, 우리가 오세아니아에 살고 있는데, 오세아니아인과 동아시아인, 결국 우리의 조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니소바인도 살았다, 또 그런 식으로 주장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발견될 때마다 인류 조상의 족보가 막 꼬이는 거예요. 출현 장소도 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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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서 인류 기원설도 뭐 아프리카였다가 뭐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뭐 아시아로 갔다가 다시 아프리카로 왔다가 막,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설 자체가 있으니까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 시작된 가설 위에 상상을 더하는, 자꾸 이야기를 끼워 맞춰가는 상상 속 이야기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해당되는 종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크로마뇽인, 그리말디인, 상동인, 이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보는 크로마뇽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1868년에 프랑스 남서쪽 도르도뉴 지방에 위치한 레제지 마을에 있는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굴에는 화석을 뭐 보호하는 역할을 하던 바위 같은 것이 주위에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발견된 이 종을 크로마뇽 1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키는 약 166cm에서 171cm 정도의 큰 키와 넓은 얼굴, 두개골은 이마가 높이 나오고 이마뼈는 얇은 형태로 지금의 인류 생김새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크로마뇽인은 이 환경 변화에 매우 창의적으로 적응을 했던 그런 존재들이고요. 바늘도 만들 수 있었고 화살을 만들 수 있는 잔석기, 투창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었다, 추정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남긴 이 동굴 벽화를 보면 원시적인 인류가 아닌 바로 현재 우리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당연히 발견되는 근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볼 때 그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었을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갈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진화라는 가설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딱 틀을 만드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상상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사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가 돼서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많은 인류 진화론 학자들은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하는 이 중간 단계의 그 화석, 잃어버린 고리, 그걸 찾기 위해서 정말 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들에게 잃어버린 고리라고 추정하고 그렇게 주장할 만한 오래된 뼈가 나오면 이 사람들은 마치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무리하게 이 빠진 고리, 잃어버린 고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무리한 해석,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미 살핀 우리 교과서에서 인류 원인이다라고 배웠던 그 자바인이 바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고요. 결국 긴팔 원숭이나 침팬지의 화석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고리를 만들려고 무리하게 끼어 맞힌 그런 결과를 그걸 막 교과서에 넣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사기극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1912년 찰스 도슨이라는 영국 변호사가 영국의 필트다운이라는 지방에서 두개골을 하나 주워가지고 이게 30만 년 된 화석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네안데르탈인, 하이델베르그인, 그래봐야 이제 기껏 20만 년, 뭐 25만 년 전이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 발견된 이거는 30만 년이나 된 유인원, 그러니까 사람과 원숭이 중간 존재죠. 진화되는 그 중간 단계다. 큰 소리를 뻥뻥 친 거죠. 그래서 찰스 도슨은 그 해골바가지 한 개 들고 그냥 각 대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개런티를 받고 강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찰스 도슨은 살아있는 동안 아주 뭐 최고의 그 어떤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과학계에서 이제 분자 생물학이 발달을 했는데 그걸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조작한 거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잡지에 칼라 표지로 이 두개골은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도 40년 이상 그냥 교과서에 실려서 이것이 진화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진 거예요. 이 사람의 두개골하고 원숭이의 두개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 사람의 그 안면 경사각은 수직에 가깝고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 45도 각도로 이제 아래턱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제 분명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법이 아닌 게 여러분이 화면에 나온 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턱이 단단하게 생기시고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 자칫 돌아가신 후에 유골로 발견되면 이거 뭐 유인원의 조상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 찰스 도슨이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이 뼈에다가 사람의 턱을 떼버리고 오랑우탄 것을 갖다 맞춘 거예요. 그 침팬지 이빨을 교묘하게 이 혼합을 해서 세월의 흐름에 의해서 삭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크롬산이라는 화공약품에 아주 오랫동안 담궈뒀던 거예요. 그렇게 조작하고 화학처리를 해서 겉으로는 구별이 힘들 정도로 조작을 해낸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30만 년이나 된 유인원이다 큰 소리를 뻥뻥 친 겁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필트다운인 조작 사건에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그 셜록 홈즈를 지은 코난 도일이라는 이 사람도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끼리 아주 교묘한 공상소설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하고 원숭이는 처음부터 이 염색체 수가 달라서 이 종을 서로 넘나들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나무 타기를 열심히 한다고 원숭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염색체가 사람은 46개인데 소는 60개, 고양이는 38개, 잉어는 104개입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염색체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개는 22개, 닭은 77개, 침팬지가 48개인데 뭐 그렇다면 뭐 두 개를 빼면 침팬지가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염색체를 이루는 DNA 정보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은 염색체 수가 안 맞기 때문에 종과 종에서 넘어가는 그런 길은 차단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욕심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이종 교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라이거라든가 뭐 노세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염색체 수가 같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종간 교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더니 동물들끼리 이렇게 만들었더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일부러 인공수정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이렇게 태어난 종류 또한 스스로 뭐 이렇게 자녀를 번식하는 교배 능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인간의 구경거리로 존재하다가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종류의 개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염색체 수가 같은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의 분류 단계가 1700년대에 린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이 찰스 다윈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지금처럼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 대부분 직접 육안으로 봐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어떤 장비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능력은 정말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굉장한 틀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염색체까지 이 조사가 가능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신 이 종류라는 개념이 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과학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이런 걸 증명하는 일에 사실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무리하게 있지도 않은 인류 진화의 중간 이 종을 찾아내려는 일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1922년도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해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모양이 이상한 이빨 한 개를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에서 발견을 합니다. 다른 뼈들이 같이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어금니 이빨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빨 하나를 근거로 나머지는 모두 상상을 해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존재다라고 큰 소리를 쳐가지고 일명 네브라스카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교과서에까지 실렸어요. 그런데 1927년 이 발견된 어금니의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사람 것도 아니고 원숭이 것도 아니고 그냥 야생 멧돼지의 턱뼈에서 나온 거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그 능력을 자랑하려고 독일에서 그렇게 발표했으면 영국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영국과 독일에서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들 자랑하려고 교육에서나 과학에서나 역사에서나 다 이 곳곳에서 아주 무리한 거짓들을 주장하는 걸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자기 것들을 거짓 주장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까? 지금 러시아나 일본이나 뭐 그냥 힘만 세면 자기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지금 이 보이는 이 보건도 같은 경우는요, 이 해럴드 쿡이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자기 확신에 찬 상상을 말했겠죠. 그걸 들은 화가가 또 거기에 자신의 추측과 상상을 더해서 화면에 보는 이런 보건도를 그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이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실렸고, 그것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브라스카인은 멸종된 이 돼지 이빨 한 개가 기초가 된 건데, 1922년에 이런 사진이 첨부된 그림을 런던 뉴스가 우리들의 상상의 조상 이러면서 이걸 출판한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어디 출판되거나 또는 교과서에 실려서 한번 가르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배우면서 사실은 진짜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보편성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버린 거짓 정보들은 어떻게 돼요? 되돌이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주 충격적이었겠죠. 아, 우리가 저렇게 탄생이 됐구나. 그리고 잊어먹었겠죠. 그러나 무의식 속에 우리는 그게 박혀있는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자나 과학이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이런 엉터리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에 유독 많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쥐약에는 그 독이 0.005%가 들어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엉터리 주장하는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인류가 속을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과 저도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의 진화를 주장하는 이 화석 자료를 통한 결론이 뭐냐? 진화론자들이 이제까지 내세운 이 모든 가설에 아무런 확증적인 증거가 없는 이미 진화가설을 세웠고 그 가설의 논리에 맞춰서 대부분 거기에 맞는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시카고에서 160명의 세계 정상급 진화론 학자들이 모여서 대진화라는 이 주제로 회의를 했는데 종 내에서의 작은 변이, 그러니까 즉 소진화라고 그랬죠. 그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한 종에서 더 진보된 다른 종으로 변화하는 대진화는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중심 제목을 두고 회의를 했는데 그 대답은 결국 노였습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임의 진화론, 이 모임에서 진화론자들이 결국 종의 정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정지가 아니죠.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건데, 어쨌든 여기서 그나마 종의 정지를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진화가설에 따르면, 이 미생물로부터 인간으로 발달하는 생명체의 기본 진화 단계를 이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자, 1단계부터 보면 무생물 무기체에서 2단계로 원생동물로, 그 다음 3단계 무척추 후생동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4단계 척추 어류로, 5단계 양서류로, 6단계 파충류로, 7단계 조류로, 8단계 네 발 가진 털짐승으로, 9단계 유인원으로, 10단계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도에서 갈라지는 이 형태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종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진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단계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이되는 그 과정 속에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많은 어떤 증거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중간 단계도 그냥 한두 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연속되어 변해가는 연속적인 중간 단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아주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생 우리 인류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그걸 찾다가 시조세라는 걸 들어봤을 건데 이거 하나 딱 발견해서 마치 중간 단계인 것처럼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 근데 그 시조세는 그런 중간 단계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창조된 하나의 종일 뿐이다라는 게 그 진화론자들도 지금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윈과 진화론자들은 이 작은 유전적 변이가 수백만 년에 걸쳐서 축적돼서 점점 더 진화된 다른 종으로 변화되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화석자료에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석이 아직 충분히 많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걸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진화론을 발표한 지 지금 16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1980년이면 그때 120년이 지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꽤 많이 발굴한 이 화석 자료들이 있을 건데 그걸 가지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게 진화를 증명할 중간 단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라고 자기들 스스로 종의 정지를 선언한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해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시조세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걸 주장합니다.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발견했다는 게요. 뭐 수천 종, 수만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고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충분한 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진화 기간에 비하면 수백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도 적은 양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여전히 자신들이 만든 그 진화의 틀 안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다 믿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지금 배웠던 그 진화가설,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가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중요한 가설, 아직 확정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라고 말하는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여기 이 가설을 만들어 놓고 너무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거기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너무나 많은 이런 그것들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지금 바꾸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 과학계에서도 몇 년 전 시조세와 그 말에 대한 이 부분 이걸 삭제한다 만다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 그 시카고 회의에서 말이라는 것도 진화한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그렇게 한꺼번에 생겨난 거다. 그 생존 어떤 환경에 적응한 그런 종들만 살아남은 거다. 그리고 발표를 했어요. 그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나라 교과서에 삭제 없이 그냥 유지 보완에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그런 사실을 알려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제가 지금 35년 전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난 그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두 사실인 줄 알고 아니 교회 다닐 때 내가 배운 거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고민했었어요. 이런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정보들은 이 진화론을 가르쳐주는 선생들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애들이 공부하고 수능 보기 바쁘니까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외우고 끝나는 건데 그 외운 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현재 우리의 아이들이 혹시 진화론을 배우게 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의 가설이니까 그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고 또 어떤 것이 잘못됐나 이런 것도 좀 알아서 그래서 창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것도 결국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 필요한 어떤 그런 걸 거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단지 이미 폐기된 것들 160년 동안 확증되지도 않은 이 가설들만 가르치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실패한 것들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보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바르게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해도 불과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설교도 30분도 안 되는 설교 듣고 6일 동안 학교에서 이런 정보만 배운다면 그릇된 진화가설에 의해서 계속 교육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판단력이 없을 때 뭔가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뭔가 배워가는 그런 시기에 자기의 조상은 박테리아고 미생물이고 아메바고 동물이고 뭐 물질이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실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는 대단한 것으로만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과학자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신봉하고 뭐 박사다 뭐 그래서 성경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결국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성도라고 하면서도 창조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런 이상한 교인들을 낳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제 바르게 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학을 더 발달시키시면서 과학을 남용하고 있는 진화론자들의 바르지 못한 거짓 주장들을 드러내신 거고 그래서 그런 거짓 가설들이 이 진실한 과학에 의해 퇴출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이래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좋은 도구지만 과학자들이 말했다고 가설을 설정해놓고 증명되지도 못한 것들을 먹신봉하고 무조건 믿는 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과학을 정말 바르게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더 과학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과학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과학적이고 바른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과학적인 가설들이 뭐 부분적으로는 옳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었고 거의 다였어요. 그 특히 이제 이 진화론에 있어서 어떤 과학자의 가설이 여러분 학설이 되기도 전에 몇 년 못 돼서 다른 과학자에 의해서 비판이 되고 또 새로운 가설들이 나와서 자꾸 수정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3,4천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과학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시기 3,4천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창세기라는 책에 모든 만물의 기원이 적혀있고 생물의 기원이 적혀있고 인간의 기원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 사실이 4천년이 지난 이후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그걸 더 증명하고 있다는 거 그게 틀리지 않았고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려면 주춧돌을 흔들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기초와 주춧돌과 같은 이 창조, 하나님의 이 시작, 이 사실을 흔들려고 사람들 속에 거짓된 생각들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의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의 무슨 신학이겠거니 하면서 종교의 어떤 그런 그냥 이야기겠거니 하면서 대충 믿고 그냥 종교적으로 살아가게 한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부활절이 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감격하고 뭐 좋아하고 그러지만 사실 창세기를 통해 시작되는 창조와 그 죄의 시작들, 그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의 원인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믿지도 못하고 난 안 믿는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화론과 타협하는 변형된 이상한 생각들이 기독교 안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은 분명하게 성경과 대치되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교회 속에서 나타난 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창조에 대해서 창조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유신적 진화론자라고 하는데, 유신적 진화론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 있는 진화론인 거죠. 여기선 또다시 보수적인 유신진화론, 또 급진적인 유신진화론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 유신진화론은 인간의 육체는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가 됐는데 인간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창조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급진적 유신진화론은 인간의 육체나 영혼 모두 다 진화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진화론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의 인간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그냥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식으로 주장하는 건 뭐가 있냐면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이건 유신적 진화론과 같이 생물적 진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주는, 이 땅은 수백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은 수십억 년의 기간에 걸쳐서 창조와 멸종을 반복하시다가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현재 발견되는 이 화석들은 뭐냐, 아담과 하와 창조 이전에 창조와 멸종을 반복할 때 일어난 그때 흔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홍수는 전 지구적으로 어떤 그런 급변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 과거 창세기 1장 그 1절과 2절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간격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창조의 하루라는 게 24시간이 아니라 지금 지질학이 말하는 큰 긴 기간, 6기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날 연대설이 있고요. 또 창조는 비유일 뿐이다, 이건 골격가설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화 과정을 통해 천지 창조를 했으나 때로 진화를 중단시키거나 직접 개입해서 새로운 종을 창조하신다라는 진행적 창조설, 이런 식으로 유신 진화론이 계속 꾸준하게 교회 안에서 고개를 들고 오늘날까지 이른 겁니다. 이런 유신 진화론의 위험성은 뭐냐, 이들이 교회와 신학교에 이런 진화 사상을 퍼뜨림으로써 범신론적 자연주의와 물질주의를 교회 안에 확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인지 미신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이 아예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식의 이해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을 읽으며 이해되는 대로 그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게 문자적인 해석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복잡한 해석을 시작을 하는데 결국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들은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유신 진화론의 주장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기 자신의 이해에 바탕을 두겠다고 하는 본질상 진화론과 다를 바 없는 주장들입니다. 믿는다고 이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알게 하시는 바른 이해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주의 설명을 듣는 것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조그만 부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입장에서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과 그 뜻을 어떻게 먼저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의 역사는 단지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미 오랜 역사를 거쳐서 계속 이 교회 안에서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불신하게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지 종교적인 생활만 하게 하는 세속적 진화론자보다 더 위험한, 심하게 말하면 예수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개독교로 만드는 그런 위험한 사탄에 덫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살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깊은 마음, 그 의도를 만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은 그저 어느 전능한 힘을 가진 하나의 신이 돼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미신 종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시내산에서 만나고 알려주셨는데도 오해해서 전쟁에 능하신 그런 신, 우리가 싸울 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다가 이제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전쟁이 능한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풍요의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엉뚱한 우상 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도 이 역사 속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1800년도 말 교회 안에서 유신 쪽 그 진화론을 허용을 하면서 유럽 교회들이 점차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믿음의 후손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60년에 진화론 교육을 시작을 하는데 뭐 그때부터 미국 또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또 일본은 의외로 1877년 진화론 교육을 시작을 하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꼴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그 땅 안에 있죠. 근데 이제 한국도 1973년부터 진화론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 신앙의 하얀 곡선이 그려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사회는 점점 꼬여지고 꼬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오신 그 의미도 잃어버리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도 왜곡이 돼서 전부 이상한 우상 신비주의적 그 현상에만 치우치는 그런 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창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창조를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뿌리고 기초 기둥입니다. 창조의 사건에 대한 믿음이 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은 온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창세기를 못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방어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맨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타령만 하지 말고 신앙 전체를 말씀의 가치로 이렇게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완결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가슴에 깊은 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감사 속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맨날 그 십자가 얘기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죄책감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맨날 교회당에 주저앉아서 감정의 눈물만 흘리고 감사하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보내를 받은 각자 이 땅끝에서 주님의 군사로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붙들고 우리를 보내신 그 광야로 들어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보내를 받은 그 가나안 땅,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바로 그 장소,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터, 학교, 모든 관계, 바로 그곳에서 보냄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칙과 그 가치를 따라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조인가 진화인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데 오늘 나눈 것들을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요,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이 있는 그러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